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기온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다윗과 사울 왕이 만나는 장면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먼저 복습해 봅시다. A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말하는 곳으로 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때 신비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거나 그 다윗의 머리에 왕관이 얹혀있는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일상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느껴야 삶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불리는 것이 헬렌 켈러가 쓴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이거든요. 예, 그녀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삼중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소원 중의 소원이 3일 동안만 보는 겁니다. 그녀에게 그 3일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우리나라 지금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한 82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날수로 하면 약 3만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헬렌 켈러가 그렇게 기적 같은 3일을 보기 원하는 날을 우리는 만 배나 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보는 것만 해도 헬렌 켈러에게는 만 번의 기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그런 일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의 향연이 됩니다. B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예상 밖의 모습으로도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기도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마지막 날도 도둑같이 임한다고 그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번,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우리는 깨어있고 바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주 관심 또 그 당시에 언론 방송이 있었다면 주 대상이 사울 왕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주 관심은 로마 황제 또 특히 그가 내렸던 호정령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울왕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울왕이 아니라 한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에게 있었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깨어서 신실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를 찾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우주적인 주권적인 일도 있지만 우리의 삶도 사실 주권적인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어렸을 때에 뭐 저희 어릴 때는 다 뭐 꿈이 대통령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또 그리고 예,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에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네, 2번 에베소서 2장 22절과 사무엘상 16장 7절을 암송해 봅시다. 예,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22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사무엘상 16장 7절. 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눈과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외우신 분들에 100점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번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행하심의 특징. 예,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자꾸 떠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A번 여호와의 신, 영, 성령이 사울왕에게서 떠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예,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그 암나귀를 찾으러 떠났던 사울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을 만들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던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 떠나다의 문자적인 뜻이 방향을 바꾸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던 것을 왼쪽으로 가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사울을 향하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이젠 다른 방향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사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의 떠남과 동시에 사울에게 찾아온 것은 그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떠남은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사실 사울보다 더 못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좀 능력이 모자라고 좀 뛰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비번 14절을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갑은 모든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모든 영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 그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또 몸에 악한 종기가 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맡고서 합니다. 또 사사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가지 아주 또렷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존재에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밖에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악의 근원인가? 이것은 그 악령이 역사할 때에 가만히 두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에는 완악하게 했다고 하지만 예전에 썼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강박하게 만들어 놓고 말 안 듣게 해놓고 말 안 듣는다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면 하나님이 더 나쁘고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그 자신의 마음을 굳게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질 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마음 가질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복수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만약에 내버려 두셨으면 우리가 악한 대로 그대로 악한 마음 먹은 대로 다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마음이 들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4번, 신앙생활에 공백 상태는 없다. 신앙생활에 공백 상태는 없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내용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와보니까 본래 있던 그 사람에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사람의 삶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삶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을 텅 비워놓고 빈 공백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속적인 욕심, 세속적인 야망, 세속적인 가치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을 뜻합니다. 빈 공간으로 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그 살지 않는 빈 집은 더 빨리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왜 빨리 망가지는지를 제가 전에 건축하시는 분에게 들었는데 그 집도 거의 생물과 비슷해서 그 바깥 온도 바깥 온도가 높아짐 그 집이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아무도 살지 않으면 바깥 온도가 올라가면 집의 온도도 올라가고 건물의 온도도 또 바깥 온도가 낮아지면 집의 온도도 낮아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 망가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안에 누군가가 살아서 그 집이 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하듯이 우리 속에도 우리의 영에도 빈 공백 상태가 아니라 그 우리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야 흔들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스스로 비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좀 편한 말로 그 잠수 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좀 없이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 가나안 교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교인의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비워내면 행복할까요? 만족하게 되나요? 그 자기의 삶에 자기의 그 삶에 하나님이 있던 자리를 드러내고 나면 거기는 빈 공백 상태로 있게 되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더 많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자기 자신을 채워서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인생은 더 빨리 망가집니다. 10번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예, 성령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던 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사들입니다. 예, 기도원이 그랬고 삼손이 그랬습니다. 기도원이 그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몰래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명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이게 하셨습니다. 그가 들었던 것이 무슨 그 현대화된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또 삼손에게는 여러 번 그 영이 임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도 특정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붙드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분명히 이거 자기가 하는 일인데도 자기가 하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님께 그 깊이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나합은 사사기 16장 20절 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들에게 쫓겨쳤느냐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물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맡겨진 일이 끝나거나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면 성령님은 더 이상 그를 통해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에게 임하셨고 그 일이 끝나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살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힘이 셌던 것이 그의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삼손은 그 근육질도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굉장히 만약에 지금 그 예전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그런 근육질의 인간이었다면 사람들이 그 힘의 근원이 당연히 거기서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삼손의 몸을 봐도 도저히 힘을 쓸 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능력이 자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 오래전에 그 나이키가 광고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만드는 것은 나다. 예,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는 것은 은혜죠. 예, 또 그 시인 그 서정주 선생이 그랬나요? 예, 나를 만든 것의 8알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8알 80%는 바람이 나를 만들었다. 그럼 우리를 만드는 것의 8알 아니 800알이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답은 시편 51편 10절 11절. 시편 51편 10절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예, 성령님의 지속적인 임재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 자신의 삶을 계속 새롭게 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했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임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떠나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D번 신약의 성령님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게에서 옷이나 신발을 살 때 어떤 옷을 하나 보고서 다른 거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연하게 그 다른 것은 옷 보여달라는 이야기죠. 다른 거 보여주세요 했는데 무슨 구두를 보여준다든지 무슨 그릇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건 이상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보혜사셨다는 것인데 그 보혜사가 그 보통 영어 성경에는 헬퍼, 돕는 분 또는 카운셀러라고 상담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헬라말로 파라칼레토스라고 하는데요. 파라는 곁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토스는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그 문자적인 뜻은 옆에서 부르시는 분 또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4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진심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냥 그에게 그 생각 표면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한다든지 뭐 통변을 한다든지 무슨 예언의 말씀을 던진다든지 그렇게 그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이 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믿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 또 눈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보다도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 어려서 예수를 믿으시거나 모태신앙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인생에 고난을 많이 겪고 중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은 자기 인생에 BC와 AD가 아주 또렷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가. 그런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는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처럼 그 자신 인생의 BC와 AD가 아주 또렷해서 내가 이때 예수님 영접했어요. 주라고 고백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예, 어려서 예수를 믿어서 언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알지도 못하겠지만 예수님이 믿어져요. 예, 똑같다는 겁니다. 예. 답은 에베소서 4장 30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성령님은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구약 시대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오순절 이후에 과거에 제한적으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이제 만민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삼위일체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끝날까지. 라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예, 그 구약 시대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지 않았습니까? 때에 따라서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었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위에 임했다면 그 영어로 표현하면 보통 God upon us, 그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그 God with us, 우리와 동행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God within us, 아니면 God in us, 우리 속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이유와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또 이제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 건물이 성전인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큰 4번 14절에서 23절은 사울왕 앞에 서게 된 다윗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데요. 예, A번 악령이 사울왕을 괴롭힐 때에 신하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라 하는지라. 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을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사람들이 쉬쉬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지금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게도 크고 작은 일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삶에 대해서 바르게 진단하고 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친구를 알아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B번 신하의 제안에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7절 볼까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예,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구하여 데려오라고 할 때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와 그 16장 1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한 사람을 봤다고 할 때 그 보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봐놓은 사람을 점찍어놓은 사람을 지금 사울왕이 찾는 형국입니다. 신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미 결과를 이룬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계획 변경하고요. 하다가 힘이 딸려서 못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았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인지 그 사람 데려간다는 거예요. 10번, 사울왕의 반응에 한 소년이 추천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 즉 수금을 잘 탈 줄 알고 용기와 꾸미는 자라. 그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예, 아마 이 소년은 젊은 신하일 것 같은데, 예, 그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소년은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할 것입니다. 다윗과 한 동네에서 살았을 수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은 일을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를 칭찬하는 사람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모두 다 나와 관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나를 지켜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모르는 사람, 나와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나에게 칭찬할 수도 없고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또 지금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바르게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후에 원수로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백지장을 함께 맞들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2번, 사울왕의 신하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어떤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했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잘 줄 알고 용기와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예, 용기, 무용, 구변이 있음, 구변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준수함,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없는 게 없죠. 그 용기는 그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상적인 남자를 지칭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무용은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변은 예, 그 지혜롭게 말할 능력이 있는 것, 예, 설득력, 신중함 뭐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 중국 당나라 때 그 관리를 판별하는 기준이 신, 언, 서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신, 첫째 건강하고, 언, 말을 잘하고, 서, 글을 잘 쓰고, 판단력이 뛰어난, 예.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 다 있었습니다. 예, 지금으로 하면 그 교육의 세 가지 그 목적이 지육, 덕육, 체육인데, 예, 이 세 가지 다 같이 덕체를 다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영성입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혹시 같이 지내는 그 또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까? 예, 옆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저절로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참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어떻게 자로 맞춘 것도 아닌데 저렇게 맞아 들어가고 저런 일들이 저렇게 일어나게 될까? 예,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지금 다윗 시 이러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 앞에 가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에게 있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지 그거 경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쓰실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거 그거 사장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쓰시는데 우리가 아주 잘하는 건 오랫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취미로 해본 것, 또 길지 않게 배우고 익힌 것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버릴 것은 없습니다. 2번,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데려오라고 말할 때에 다윗에게 붙인 수식어는 어떤 말이었습니까? 19절 한번 볼까요?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세에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네. 예, 양치는 내 아들 다윗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 아마 이 전령 중에 하나는 처음에 다윗을 제안했던 신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울도 초기에는 그랬는데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도 일상에 성실하였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서 그 다음날부터 거덜먹거리지 않았습니다. 나 장차 왕이야. 예. 알아서 잘 모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윗은 현재는 양을 치지만 나중에는 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앞으로 나가게 된 것이 그 사울 왕의 어떤 정서적 또는 정신적 영적인 문제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에 의해서 추천받고 예, 이러한 것들이 참 그 오묘하게 예, 펼쳐지고 있습니다. F번 사울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를 어떻게 그를 맞았습니까? 21절 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고 예, 크게 사랑해서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답니다. 그를 크게 사랑해서 그 궁중 뭐 음악 치료사로 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그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답니다. 지금으로 하면 경호원 정도라고 그럴까요? 뭐 경호실장이라 그럴까요? 그 아마 다윗을 처음 보니까 그냥 음악 치료사로 하려고 하니까 딴 게 갖추어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주종이 바뀐 것 같아요. 너 내가 무기 드는 자, 너 나 경호실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혹시 내가 필요할 때 그 음악 치료의 일도 해라.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사울 앞으로 갔는데 예, 그 앞으로 가는 그 길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 가는 첫걸음이 되는 거죠. 그 사울은 처음엔 음악 치료사를 초청을 했는데 실상은 그 자기에게서 떠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사람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장차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대체할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10번 악령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고통을 당할 때에 다윗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서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예,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 상쾌하다는 편하게 되다 또 넓어지게 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삶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짓눌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예, 사람 의뢰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참 이 장면도 참 아쉽습니다. 다윗이 그 수금을 탈 때에 자기가 이렇게 그 악한 영에 눌리다가 거기서 해방되는 것을 봤다면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 생각은 끝까지 안 합니다. 아무튼 이 장면은 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벌인 현지광과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차기왕이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 하지만 다윗과 사울왕 모두 자기에게 장차 벌어질 일을 알지 못합니다. 결론, A번, 오늘 배운 것 정리해 봅시다. 4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 혼자 지어져 갈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그 우리 성경 암송했듯이 성령 안에서 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고요. 예,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지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로도 될 수 없고 자기 야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 어린이날에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보다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자기 생각밖에 못하지만 부모님은 훨씬 더 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랑 이렇게 시장을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파는 가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과자를 사면서 그 꼬마애가 귀여우니까 그 가게 주인이 그 사탕 있는데 그 사탕 야 그 한 줌 쥐어 가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안 쥐어 가는 거예요. 그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한 줌 쥐어 가지고 줬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같이 가는데 가면서 엄마가 물었습니다. 야 그거 너 받을 거면 아까는 왜 네가 안 쥐었어? 그 쥐어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꼬마가 예 주인 손이 더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앞서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주어진 삶에 신실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눈에 들기 위해서 왕궁 앞에서 기웃기웃 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답은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준비되어 갑니다. 다윗의 손은 예, 그 양을 칠 때, 즉 일을 할 때는 일꾼의 손이고요. 예, 수금을 탈 때는 예술가의 손이 되고요. 양떼를 예, 양떼를 돌볼 때는 전문가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는 장군의 손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금 연주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그 외에도 용기, 무용, 구변, 준수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등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준비되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사는 것입니다. 한순간만 말고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B번, 오늘 배운 것을 지난 주일 설교의 관점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예,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서 살아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서 살아갑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에게는 진리의 허리띠 없었고요. 등불을 드는 삶 역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고 후에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어야 했습니다. 깨어있어서 자신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등불을 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삶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신분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의 놀이개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적도 있었지만 반복되는 불순종과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뢰하려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은 지나간 과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그의 정신이 상쾌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그는 미련하고 고집스럽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가 사울왕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 실수하고 실패하여 비틀거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고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불러도 그를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한 가족들에게도 무시를 받고 미미한 존재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다윗은 왕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금을 타는 실력을 언제 길렀는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강건하게 자랄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할 만한 언변은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지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어 허리에 띠를 굳게 매게 해주시고 진리의 등불을 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생 삶에서 신실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들고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그리고 각 구역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